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베드로 전서와 구약 호세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며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 택하심을 받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으며 그분의 피로 죄 씻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은 아주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한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결코 썩을 수도 없고 더러워질 수도 없고 낡아 없어질 수도 없는 유산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지금은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기뻐하십시오. 이러한 시련이 온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하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불에 단련되었으나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하다는 것이 증명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뵌 적이 없으면서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지금 그분을 뵐 수 없으면서도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목표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예언자들이 좀 더 알아보려고 애쓰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 예언자들 안에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실 것과 그 뒤에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이시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내려고 열심히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는 그 일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을 여러분이 들었으니 그들이 한 일은 결국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 진리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 그들을 도와 하게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전에 들은 이 일들은 천사들조차 몹시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의 선물에 모든 희망을 거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이런 것들을 몰라서 악한 욕망을 좇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예전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는 모든 일에서 거룩하게 되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여러분은 각 사람의 행동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그네처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풀려난 것은 금이나 은처럼 사라져버릴 것으로 값을 치르고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값을 치르고 풀려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선택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마지막 날에야 그분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믿는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새 생명은 썩어 없어지고 말 씨앗 곧 세상의 부모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씨앗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들의 모든 영광은 들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호세아서 제4장.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이고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도 말아라. 제사장아, 이 일로 내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 그래서 낮에는 네가 넘어지고 밤에는 예언자가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내가 너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지키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행실도로 바라고 한 일을 따라서 갚을 것이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음행을 하여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나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마음을 빼앗겼다. 나무에게 묻고 그 요술 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치니 그들의 마음이 음심에 흘려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간다. 산 꼭대기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친다. 언덕 위에서 분향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도 제물을 잡아서 불살라 바친다. 너희 딸들이 음행을 하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너희 남자들도 창녀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창녀들과 함께 희생자살을 드리는데 너희 딸들이 음행을 한다고 바라겠느냐?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고 바라겠느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이방신을 섬겨 음행을 하여도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아라.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주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다. 이스라엘이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주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을 치듯 넓은 초장에서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한패가 되었으니 그대로 버려두어라. 그들은 술잔치를 한바탕 벌인 다음에 언제나 음행을 한다. 대신들은 수치스러운 일 하기를 즐긴다. 그러므로 거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에워싸고 휩쓸어갈 것이다. 그들이 바친 희생제물이 그들을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의 소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어쩌면 인류 역사와 더불어 늘 함께 해왔던 갈등이며 신앙의 사람들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인생의 과제인 동시에 교회의 과제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사람의 지혜는 한마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의 간교한 처세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에서는 한 사람을 평가할 때도 능률이나 재산적 가치로, 즉 유용성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50년 이상이나 떨어져 살던 사람이 만나는 것조차도 정치적 입지나 국가의 이익과 경제적 가치를 따지는 입장이고 보면 참으로 사람들의 간악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과정이든지 맛, 멋, 재미, 기호를 중심해서 가치를 계산합니다. 이것이 사귐에도, 결혼 대상을 고를 때에도, 사원 채용에도, 급여에도, 연봉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완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가 곧 그 사람의 위치를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평가할 때에 생명의 가치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의 생명을 죄인들의 생명을 속하는 일에 쓰셨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라고 하심으로써 이 우주보다도 한 생명의 가치를 위에 두고 계십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힘은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지만 희생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생명과 진리가 사람의 가치요, 목표요, 방법이라고 고백하는 교회 속에서도 세상적 평가 기준이 절대적인 가치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소환은 어떤 일을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사람들도 어떤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보다 인간적인 지혜나 정치적인 방법을 바탕으로 하고 시작하면 그 일은 계속해서 그런 방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한 역사 이후로 계속해서 그의 종들을 보내어 경계한 것은 사람의 수완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된 세상 사람들 속에 앉아서 여전히 손가락을 헤아리며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살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언제나 간악한 사람의 간교한 소환은 하나님을 거슬립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최초의 하나님을 또 거역하는 무리들을 봅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넘어갔음을 알면서도 다윗을 죽이는 일에 온 정력을 다 소모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저지하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그의 남은 인생을 써버립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믿음 안에서 자신의 잔꾀를 버려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철저하게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어리석은 것 같으나 지혜 있고 피하는 것 같지만 이기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 5절에서 신앙인들을 향하여 경계하기를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여 신앙은 절대로 사람의 수완에 의해 이끌려서는 안 된다는 주의를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에서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줍지 않은 사람의 수완은 스스로를 점점 비극으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은 자신의 수완과 방법을 포기했다는 고백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모든 거 다 털어버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노래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완전한 회개 없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방법과 수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런 부류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권모술수는 어떤 문제도 근원적인 해결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의 적수로 만들고 하나님의 대적들이 당한 비극적인 결말로 자신을 이끌어갈 뿐입니다. 이집트의 바로왕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베푸시는 이적들을 자신의 술객들도 행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대적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온 이집트를 울음바다로 만들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나 자신의 교훈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경에나 있는 일이고 말씀이고 오늘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실 필요가 없으셨을 겁니다. 유치한 신앙은 권위주의의 순종과 복종은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환난을 만날 때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주셨던 말씀은 오늘 여기에 있는 나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거지요. 이런 사실이 믿어집니까? 이것을 믿어야 내가 성경 속의 비극적인 인물들이 전체를 밟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불신의 변명입니다. 그렇게 살아봤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해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대로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의를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간악한 지혜는 우리를 비극으로 이끌어갈 뿐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논리로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내가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말씀과 성령의 능력은 함께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통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교회가 말씀에 철저히 보지 못하고 과연 그럴까라고 의심한다면 천국은 맛볼 수 없을 겁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사람의 권위와 미신적인 종교행위를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선언하고 시작했는데 그것을 추종하는 많은 개혁교회들은 거의 모든 면에서 개혁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느낌이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혼란한 신앙을 말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환호운동을 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의 분위기는 그래 가지고서는 안 돼 하는 생각으로 다른 교회를 그대로 본받아가는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덴의 범죄 후 세상 속에서는 언제나 사람의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왔습니다. 온갖 삶을 편하게 부여하게 하기 위한 수완들은 언제나 하나같이 사람을 비극으로 쳐넣습니다. 일을 효과 있게 능력 있게 해보자고 개발하는 모든 것들은 마침내는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는 다이너마이트나 핵, 그리고 지금은 유전자 공학 같은 것들이 또 그럴 겁니다. 모든 것을 사람을 좋게 해보겠다고 시작은 하면서 결국 사람 손에서 운영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비극적인 형태로 가고 만다는 거지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재미없는 삶의 방식으로 치부되어져 왔고 오늘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왔던 역사 속의 인물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상황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최고의 삶의 감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 본문 4절 5절은 바울 사도의 권면이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순종으로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교훈인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었을 때 생명이 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세상과 다름이 없는 유약한 종교 생활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주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처형된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 자체가 중요해서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에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이 속죄라는 개념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갚아주신 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속죄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지은 후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이 죄는 개인적인 것이지 유전된 것이 아닙니다. 원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만약 우리가 아담의 죄를 유전받는다면 방금 읽은 구절을 다음과 같이 고쳤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태어났음에.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번역본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모자라다, 영어로 come short, 혹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다, 영어로 fall short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죄가 유전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죄의 결과로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 왔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으며 영적인 죽음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군가 죄의 값을 치를 때 정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집에 들어가려면 속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 이전의 속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는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 용서를 위해 피 흘리는 희생을 항상 요구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서는 1년 중 하루가 속죄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대제사장이 자기 몸을 씻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염소 두 마리와 어린 양 한 마리를 자신과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취합니다. 먼저 어린 양을 죽여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염소 한 마리는 주님 앞에 산채로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그 염소 위에 손을 얹고 백성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후에는 그 염소에게 백성의 죄를 지어 광야로 내보냅니다. 다른 염소는 잡아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 속죄소와 제단에 그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의 죄를 덮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속죄라는 단어 원래 의미는 덮게, 덮음, 덮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실제로 죄를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한 희생제사가 드려져 그들의 죄를 없앨 때까지 죄를 덮어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속죄가 필요했던 이유를 보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대로 아무리 좋은 동물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다 해도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제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제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듯이 이 제사들은 죄를 없애지는 못하고 죄를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제사는 온전한 희생제사가 바쳐질 때까지 이와 같은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죄를 완전하게 없애는 온전한 희생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온전하심은 30여 년의 지상생활에서도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 사실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이와 같은 희생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음 성경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갖는 중요성은 우리를 위한 그의 희생과 관련된 다음 성경 용어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해서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희생 그리고 고난에 대한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율법의 희생제도는 새 언약 아래 있을 희생제도의 모형이었습니다. 모형을 견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동물 희생제사를 백성들을 죄를 위해 드렸듯이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완전한 희생을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율법에서 드린 희생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희생은 매번 반복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희생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 히브리서 9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을 살펴보면 옛 언약 아래에서의 제사와 새 언약 아래에서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희생을 잘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속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이었습니다. 대속이란 분노를 가라앉히다 혹은 호의를 얻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으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고 그의 심판이 호의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점에 대해 요한 1서 2장 2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번에는 화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속의 결과로 하나님의 호의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했지만 그리스도 희생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가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번에는 성경에 나오는 의롭다 하심, 곧 칭의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칭의를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죄 판결을 받다 혹은 무죄로하다라는 뜻을 가진 법률 용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심판대 앞에 불러 나왔는데 죄값을 치를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누군가 그 죄값을 대신 치러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사람의 죄값을 치릅니다. 그러자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대신 사람의 죄값을 치렀으므로 사람이 받을 형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 점을 로마서 5장 9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칭의 곧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또 다른 용어로 속량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로 유괴된 사람을 위해 지불하는 대가를 들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 지불하는 값이 있었습니다. 속량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을 위해 지불할 대가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지불해야만 할 형편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우리를 이처럼 속량하셨습니다. 이 속량을 대속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속량의 동의어로 구속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재산을 저당 잡혔다가 나중에 값을 치르고 저당을 해제하는 것이 그 좋은 애입니다. 이를 가르쳐 되산다 혹은 구속이라고 합니다. 저당 잡힌 사람이 값을 치를 수 없으면 누군가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서 저당 잡힌 사람에게 그것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저당 잡혔습니다.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고 해도 그 저당을 해제할 수 없으며 구속을 위한 대가를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 곧 다시 사셨습니다. 이 점을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곧 우리 자신의 선한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속죄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죄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면에서는 옳은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선행으로는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비록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희생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조건적이거나 혹은 무조건적이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나아갈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 첫째 조건이 믿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믿음이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단지 마음으로 인식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 곧 그를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해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처럼 빌립보 간수의 믿음은 그로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간수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 얻는 믿음에는 순종이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되었은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다면 죄인에게 요구되는 순종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회개와 물속에서 받는 세례는 죄사함의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에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할 조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에 나아가는 길은 믿음과 회개와 세례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이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요소가 죄 용서받기 위한 과정에 포함되며 구원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